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93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과정 두 번째 헤브론에서의 야곱의 다루심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차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성숙될 때 그는 생명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숙됩니다. 어린아이는 분명 성숙하지 않지만 어른은 성숙합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바뀜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충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뀜의 문제입니다. 식물은 단지 식물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은 대체될 필요는 없지만 신진대사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양에 있어서 외적인 바뀜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 내적인 바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형적인 사람의 생명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변화된 사람의 생명과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도록 본성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신약의 두 구절이 변화의 문제를 밝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변화를 받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나타납니다. 헬라어에 의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형으로부터이니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으로 화하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신진대사적인 바뀜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수정이나 바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본성과 생명에 있어서 내적인 바뀜이 필요합니다. 이 신진대사적인 바뀜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로부터 이 생명은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을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많이 우리 자신 안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의 바뀜입니다. 이 바뀜이 충만하게 될 때 성숙의 때가 옵니다. 반복하건대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우리 자신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거듭거듭 우리에게 분배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야곱에게 적용해 봅시다. 비록 야곱이 25장과 37장 사이에 많은 변화들을 겪었지만 37장 이후에는 그에게서 어떤 진전된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25장에서 야곱은 탈취자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대략 25년이라는 기간을 다루는 26장부터 36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봅니다. 이러한 세월 동안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그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37장에서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그는 27장에서의 그라는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27장의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에서에게 속한 것을 움켜쥐었고 뒤에 라반에게 속한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37장에서 야곱은 그 자신의 두 손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아무런 재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마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히 바뀌었음을 암시합니다. 37장부터 이 책의 끝까지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진전된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장들에서 우리는 다만 변화된 사람을 볼 뿐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봅니다. 37장에서 우리는 변화나 생명의 충만함을 보지 못합니다. 변화는 37장 전에 일어났으며 생명의 충만함은 그 후에 도달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27장과 37장과 47장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27장에서 우리는 탈취자를 봅니다. 그는 많은 손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며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그의 아버지, 그의 형, 혹은 그의 삼촌, 이들은 모두 패배자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항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형과 아버지와 그의 삼촌에게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라헬과 레아와 그들의 두 하녀에게서도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잃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조차도 이득을 산출하였는데 그 이득은 베냐민이었습니다. 37장에서 야곱은 또 다른 이름 요셉을 잃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계속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잇따라 잃었습니다. 마침내 47장에서 그는 생명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은 축복이요 이는 생명의 넘쳐 흐름입니다. 당신이 생명으로 차고 넘쳐 충만하게 될 때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넘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 넘쳐 흐름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7장에서 탈취자를 보고 37장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며 47장에서 성숙된 사람을 봅니다.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에게 손 대시기 위해 나타나신 때에 시작되었으며 변화의 과정이 비교적 완성된 때인 37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야곱은 아직 생명에 충만하면 성숙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그는 마지막 단계의 다루심들인 헤브론에서의 다루심들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 야곱이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항아리들이나 병들과는 달리 우리는 감정과 느낌이나 뜻이 없는 그릇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병을 어떤 액체로 채우고자 할 때 그 병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전에 병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견들과 원함들과 의도들로 가득한 까닭에 살아있는 그릇들인 우리 안으로 무엇인가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 속으로 약을 주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 책의 숨겨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야곱의 첫째 다루심은 요셉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팔렸을 때 17세였으며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였습니다. 이것에 이어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곡식을 사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아마 1, 2년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린 것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 것까지는 적어도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월 동안 야곱이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요셉이 체험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에 관한한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야곱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당신이 야곱이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매우 많이 생각했으며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야곱은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으며 전혀 야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두 하녀 아닌 라헬만을 관심했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 야곱의 마음은 약 1년 뒤에 빼앗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을 빼앗긴 후 야곱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세월 동안 그는 아무런 야심도 관심도 할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더욱더 많이 야곱 안으로 분배하신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20년은 라반과 함께한 20년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라반과의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 반항하여 싸웠으며 라헬과 레아와 하녀들과 모든 그의 자녀들을 다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의 20년 동안 야곱은 모든 속박과 사로잡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화였습니다. 야곱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것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열려진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것을 방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야곱은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하였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야곱은 매일매일 요셉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나쁜 짐승에게 먹혔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것은 확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마 그가 요셉을 다시 버리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께 밀어붙였으며 그를 하나님께 열게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할수록 그는 더 많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야곱은 하늘을 향해 열린 항아리였으며 하늘에 속한 비가 계속해서 그의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함, 야곱이 채워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었던 까닭에 갑자기 그는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 이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잃고 이 기근이 임하기까지의 20년 동안 야곱이 아무 할 일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그의 인생이 끝났고 그가 그의 열조에게로 가기를, 즉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요셉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무슨 새로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내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으며 많은 자녀와 손자들이 있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으며 야곱은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분명코 이 심한 기근은 야곱의 전 존재에 대한 어떤 과제였으리라. 기근이 닥치기 전에 그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양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대가족의 머리로서 그는 분명 이 기근 중에 해야 할 바에 대해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눌림을 주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높이기 위해 이 기근을 이용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기근은 큰 일이었습니다. 만일 7년간의 풍년 후에 기근이 없었다면 바로는 요셉에게, 요셉, 당신은 나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를 우롱하였소. 7년의 풍년 후에 기근이 오지 않았소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닥쳤으며 그것은 요셉의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7년의 풍년은 바로의 꿈의 부분적인 성취였지만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온전히 확증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는 아마 7년의 풍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그는 요셉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높임을 받기 위해 7년의 기근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근은 요셉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관을 씌우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통치는 천년 왕국, 즉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의 예표였습니다. 야곱이 곡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음.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은 곡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잃었었고 이제는 남아있는 11명의 아들 중 10명을 떼어 보내야 했습니다. 고대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여행하는 데는 8일 내지 10일이 걸렸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떠난 후 20대 초반인 가장 어린 베냐민만이 야곱과 함께 남았습니다. 10명의 아들은 거의 한 달 동안 야곱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나의 열 아들들이 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까? 그들이 양식을 사서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어떤 과제였습니까? 이러한 다루심은 야곱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로 채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됨.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역시 그에게 고통이요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들을 요셉의 측면, 그 치세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볼 것입니다. 그는 그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곡식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그의 돈이 그의 자루 아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으며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더라.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야곱을 포함한 그들 모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아들들 중 한 사람은 억류당하였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돈이 너희 자루 속에 있다니 이 곡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곡식을 더 사러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또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슬픈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그는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르우벤이 베냐민을 야곱에게로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짐. 장세기 43장 1절과 2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는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데려가야 함을 야곱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극심함 때문에 야곱은 곡식을 사기 위해 그의 막내 아들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어떠한 고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심으로 이 한해를 비우고 계셨습니다.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후 야곱은 한 명의 아들도 없이 홀로 남게 됐습니다. 요셉이 빼앗긴 바 되었고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되었으며 이제 나머지 아들 모두 역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야곱은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나의 열두 아들 모두 다 갔고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첫째 여행에서 내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억류당하였다. 둘째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아들이 억류당하게 될지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비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그를 채웠던 모든 것을 취하셨으며 이제 야곱은 온통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야곱은 요셉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받던 그날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충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요셉과 시므온을 제하셨으며 마침내 베냐민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10명의 아들 모두를 제하셨습니다. 베냐민이 요셉을 만족해하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있었을 때 요셉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 홀로 남아 주님으로 인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야곱에게는 아마 그가 빈 그릇이라는 깊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그를 채웠었던 모든 것이 취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온통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룬 방법 또한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억류하고 나서 모든 돈 주머니를 나머지에게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시므온을 억류한 요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는 다른 형제들 중 한 사람을 억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시므온이 요셉을 반대한 음모의 주동자였다고 믿습니다. 시므온은 잔인하였습니다. 그와 레위는 하몰과 세김을 죽이고 그들의 성을 파괴하였었습니다. 49장 5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기로 제안하는데 앞장섰다고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양심을 만지기 위해 그들에게 괴로운 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더라. 이것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그가 요셉에게 행하였던 바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음에 분명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시므온은 왜 나 한 사람만 억류되어 있을까? 오, 나는 결코 요셉에게 그러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시므온에게 행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을 즉시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였더라면 나는 요셉이요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다니 매우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께 나에 대해 말해 주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예비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잔치 후에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자루들을 양식으로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아구에 넣고 그의 은컵을 막내의 자루에 넣도록 명하였습니다. 분명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떠날 때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에게 그와 주인의 컵을 훔친 것에 대해 힐난하였습니다. 그 컵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성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양심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야 요셉은 자신의 일을 그의 형제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셉에 대한 좋은 소식을 빠른 시일에 야곱에게 당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함께 즐거워하였을 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는 더 많이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더 많이 고통당할수록 그것은 그를 위해 더 좋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귀가를 기다리는 긴 기다림은 분명 시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모든 것에서 비워질 수 있도록 그의 고통을 연장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은 생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선입관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선입관으로부터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속사람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죽었고 그의 열두 아들들은 가버렸으며 야곱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는 심히 비어 있었으므로 그 소식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냉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소식이 왔을 때 야곱은 변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숙된 것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또한 우리의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다 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 야곱은 변화를 겪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안으로 밀어붙여져야 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된 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기 위해 증가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비우고 모든 선입관을 제하시기 위해 사람들과 일들과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이용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거듭거듭 읽을 때 우리는 야곱의 체험에 관한 두 가지 주요 방면이 변화와 성숙임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되고 거듭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좌절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변화와 성숙의 부족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아직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은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교회를 생활화하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늘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는 시대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성숙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사이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나는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한 권도 읽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죄를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죄를 이긴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다지 많은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는 단지 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변화와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을 관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분의 필요입니다. 성숙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한 다스림의 방면이 있습니다. 성숙한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분리된 두 사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풍성한 체험을 지닌 한 온전한 사람의 두 방면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숙의 방면과 통치의 방면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애굽 사람에게 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할 수 있었다면 그는 한 히브리인, 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였던 까닭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숙된 생명만이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체험은 이것에 대한 뛰어난 애정입니다. 야곱의 반응. 야곱은 사실 그의 성숙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이 모든 다루심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자신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분투 없이 그는 절대적으로 그의 환경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잃을 가능성에 관하여 그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굴복입니까? 초년의 야곱은 항상 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의 다루심 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긍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한 체험에서 마침내 그의 상황에서 중요했던 것이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황 속에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신뢰와 안식은 온통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하도록 온전히 변화된 한 사람을 봅니다.